히브리서 6번 메시지 이같이 큰 구원. 이 메시지의 제목은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말할 때 천당에 가는 것으로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서는 천당에 가는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지극히 낮은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높은 제목을 그렇게 낮은 관념을 가지고 전합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체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의 깊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통적 관념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보다 깊은 깨달음으로 강을 건너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관념은 바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교로부터 이같이 큰 구원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옛 유대 종교는 옛 땅, 즉 우리 모두가 떠나야 하는 강 저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신자들은 아니지만 참된 의미에서의 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낡은 기독교에 속한 저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은 낡은 기독교 안에 있거나 기독교의 낡은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좋은 그 무엇을 들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잊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바로 이 시간까지도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머물러야 할까 하며 스스로 반문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당신이 뒤로 후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느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냐를 염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히브리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용기를 얻어 저편에서부터 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강을 건너야 합니다. 최소한 작은 강 하나만이라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은 아내와 다툰 후 강을 건널 필요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아내와 다툰 후 당신은 낡은 종교 안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대가의 지불을 꺼린다면 당신은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작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강은 당신을 지성소로부터 이같이 큰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당신이 건너는 모든 강은 당신에게 구원이 되지만 당신이 건너지 않은 모든 강은 당신에게 휘장이 됩니다. 당신이 강 저편에 있는 한 당신은 휘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당신은 휘장 안에 들어가 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나는 두 가지 표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첫째는 13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 영문 밖으로인데 이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문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책에서 가리키고 있는 영문은 유대교이지만 오늘의 영문은 기독교, 카톨릭교 또는 당신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는 데서 분리시키는 모든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표현인 휘장 안으로, 즉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가신 예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이제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그는 어떤 영문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분석적인 생각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문이 됩니다. 사실 그 생각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하던 그들의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인 것입니다. 당신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을 한 당신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강을 건너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당신의 갈대아는 무엇입니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갈대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며 성경 연구에 집착하지만 바로 이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갈대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전통적인 성경 지식으로부터 강을 건너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배경에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의 체험으로부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같이 큰 구원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나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그들 중 몇몇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갈대아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아마 그를 막으며 이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지식과 옛 경험이 그들의 갈대아가 되었고 그들은 강을 건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전진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과거의 체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히브리인은 전진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천당 간다는 의미로 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큰 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같이 큰 구원을 다루는 책인 히브리서는 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같이 큰 구원은 아닙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거듭나는 데 있어서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구원이 그토록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크다. 첫째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큽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같이 큰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크기에 이같이 큰 것입니까? 비록 우리는 이같이 크다는 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지만 이같이 큰 구원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큰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단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고 아들은 또 다른 분이라는 잠재적인 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당신의 깊은 속에서는 이 관념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데 있어서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다시 삼위일 하나님의 문제로 이끕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따라 이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두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면은 이론적인 것이요, 또 한 면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주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체험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아들을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지만 체험적으로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삼위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체험은 무시합니다. 내가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으로는 우리는 우리 속에 오직 한 분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의 가족이 미국 선교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나는 미국에 대해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시가 어떠할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렸었습니다. 1958년 내가 이 나라에 왔을 때 나는 체험적으로 이 도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차이였습니까? 그 도시들은 내 이론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나의 체험은 내 이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허영이 시장이라 불리우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을 떠난 이론은 그와 같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들을 파는 허영의 시장입니다. 체험이 없이 머리로 이론을 이해한 것은 다 공허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7년 반 동안 그러한 허영의 시장에 있으면서 얻는 것이라고는 이론과 빈 단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 실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이 바로 나의 갈대아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강을 건너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을 체험하는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에 대해서뿐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나와 대부분의 동역자에게는 소위 오순절적인 영적 은사를 맛보고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허영의 시장이 아니라 혼돈의 시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혼돈된 환경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 영적인 은사의 시장을 가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그 어떤 것도 소위 오순절 운동만큼 혼돈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나는 또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낡은 것으로부터 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15년 혹은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낡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최근 나는 20년 전에 내게서 훈련받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 나는 그가 여전히 옛것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 원리를 압니까? 원래 유대교의 모든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졌고 그것들은 다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후 그것은 낡은 조직, 곧 유대교로 변성한 것입니다. 그 조직 안에 있는 자들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20년 전에 받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제 당신은 그곳으로부터 나와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속히 강을 건너 그 낡은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머리로 3일 하나님을 풀려고 한다면 1장 8절과 9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라고 말했고 9절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은 둘 다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너의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또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또한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인자, 곧 참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 이같이 큰 구원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같이 큰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있어 큰 것입니다.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히브리서는 2장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언급하기에 앞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임을 먼저 계시합니다. 그리고 2장 3절 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큰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하여 그가 또한 인자, 곧 참 사람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어떤 일들, 즉 죄사함, 의롭다함, 화목, 구속, 거듭남 등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이시오, 시간 안에서 사람이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분이 구원을 이같이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나의 구주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줄을 분명히 알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다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지 못했고 사람이신 줄은 더욱 몰랐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사역자들 중에서조차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는 그의 인성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이 내게로 향했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에 관 쓰셨네. 나는 그런 공격을 하는 자들에게 만일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가 인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스데반이 인자이신 줄을 볼 수 있었겠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6장 64절은 그가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인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지방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이시며 인자로서 다시 오실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여전히 그를 가리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부활하고 높이 들림받고 승천한 사람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구원이 이같이 큰, 즉 하나님의 성분에 있어서뿐 아니라 사람의 성분에 있어서 큰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사람의 모든 품성이 이같이 큰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이같이 큰 구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품성과 예수의 높여진 인성을 누립니다. 이 이같이 큰 구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로도 그것을 적절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기자는 그것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원수. 이제 우리는 구원의 원수에 대하여 다루기로 합시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데에는 원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영광에 안식할 수 있는 좋은 땅에 들어가려면 대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모든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구원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을 두고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따라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이스라엘 자녀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로 하룻밤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수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구원은 아주 작은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정의 일부만을 갔을 뿐이며 마지막까지 그들의 원수를 따라가야 할 길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란 인도자일 뿐 아니라 투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수는 앞에서 길을 열고 닦을 뿐 아니라 싸우며 나아가는 인도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들은 모든 길을 싸우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 불리웠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싸워 나아가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 싸우며 그들을 인도할 원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전진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고 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아갈 때마다 싸웠습니다. 다른 길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거듭난 그날부터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싸우며 뚫고 나가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취할 길은 다만 싸우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수의 휘하에서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는 싸우는 원수이십니다. 그는 싸우고 우리는 그를 따라 조금씩 조금씩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원수이십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에 그러한 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같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자, 즉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싸워나가며 우리로 하여금 그를 따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원수로서의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구원의 원수는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크게 만드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수로서 싸우는 한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공급하십니다. 그는 한 면으로 싸우는 원수이시며 또 한 면으로는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적과 싸워 롯을 구출한 후에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그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를 계속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예수가 멜기세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공급을 누리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싸울 때라야 그가 우리에게로 와서 공급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싸운다면 매 싸움 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멜기세덱으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가 공급하는 포도주를 누리게 될 것임을 나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크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안에는 구속자와 구주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원수와 우리를 공급하시는 대제사장도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패할 것이고 떡과 포도주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도 얻을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하여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과 현재 하시는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에 있어 크다. 죄를 정결케 하심.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죄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맛보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그가 사망을 맛보심으로 사망은 패하여졌습니다. 사망은 끝났습니다. 사망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당신이 속한 교회 안에 사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당신의 육신에 사망의 느낌을 주는 병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종노릇함에서 해방시키심.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룬 것입니다. 사단은 끝났습니다. 사단이 올 때마다 사단, 너는 잘못 찾아왔다. 너는 이미 멸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널 풀어주었지? 내 곳으로 돌아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넌 이미 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미 멸망했다. 돌아가서 내 위치를 지켜! 라고 말하십시오. 사단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단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종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사망은 패하여졌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인 사단은 멸망되었으며 우리는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요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심.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그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환경, 약한 것, 형편 또는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작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픈 것, 약한 것, 또한 환경도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인도하는 형제들은 결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대적에게 이용되어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교회의 집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물러가라. 나는 교회가 살아있음을, 높은 곳에 있음을 믿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만일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남편은 다만 당신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되는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좋지 않다고 믿지 말고 오히려 나의 남편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예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셔서 당신의 남편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것, 현재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장차 하실 일들이 모두 이같이 큰 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을 이같이 크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 크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게 함. 이 이같이 큰 구원은 범위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후사와 동반자가 되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메시지에서 이것을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함. 이 큰 구원은 우리를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구원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새 땅을 소유하도록 만듦. 이 큰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새 땅을 소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무궁무진하여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항상 완벽하게 또한 끝까지 구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같이 큰 구원의 범위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 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분은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하는 생명으로 누리며 안식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장차 올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경고, 더욱 간절히 삼갈지어다.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그 들은 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듣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왜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를 간절히 삼가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간절히 삼가하여 들은 바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목표나 방향이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나무 토막이 되지 마십시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신자들에게는 유대교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흐름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소극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같이 큰 구원에서 흘러떠내려갈 것입니다.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강을 건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말라. 더욱이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공변된 보응을 받을 것이며 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한히 여겨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오.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강을 건넙시다. 영광으로 이끄는 우리의 구원의 원수와 함께 전진합시다.